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000년에 상영된 패밀리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배경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TV에서 자주 그 방송이 됩니다. 잭 캠벨, 그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잭 캠벨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케이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 바클레이 은행으로 인턴을 떠납니다. 1년에 인턴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잭은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투자 전문 회사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 맨하튼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고 페라리 자동차를 탔고 2,000불이 넘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잭은 성탄 이브에도 늦은 시각까지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성공하면 그것이 1년 내내 성탄절처럼 살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잭은 성탄이브 늦은 시각에 회사에서 나와 텅 빈 거리를 걷다가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당첨된 복권을 바꾸려고 하던 사람이 강도로 변한 흑인 캐시, 그는 사실은 천사입니다. 그 캐시를의 복권을 대신 사주고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잭이 캐시에게 그 총을 들고 다니면 후회할 만한 결과, 즉 감옥에 가 있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캐시는 당신이 더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서 사라졌습니다. 잭이 성탄절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운 낯선 침대에 케이트가 안겨 있었고 이내 두 아이들과 개가 침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너무도 놀란 잭은 자신의 집이 있던 뉴욕으로 가보았지만 관리인에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탔던 페라리를 몰고 캐시가 나타나서 이것은 당신이 케이트와 결혼했을 때의 삶입니다. 다른 인생이니까 슬쩍 엿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잭은 어쩔 수 없이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 가지만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직업은 장인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의 세일즈맨이었고 개를 산책시키는 것과 딸을 놀이방에 데려다 주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아들의 기저귀를 가는 것도 자신의 몫이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나날들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케이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트와 케이크 한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알콩달콩 다투기도 하고 결혼 기념일에 자신이 그렇게 입고 싶었던 그 고급 양복, 비록 짝퉁이긴 하지만 그것을 선물 받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케이트의 생일에 친구들이 모인 파티에서 잭은 케이트에게 랄라 means I love you. 랄라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라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기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타이어 가게에 들린 옛 회사의 오너의 눈에 뜨여서 잭은 예전과 같은 자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잠시 흔들리기도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의 삶을 원치 않는 케이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지 않기로 합니다. 잭이 눈을 떠보니 그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케이트가 살았던 옛집으로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직장, 그 케이트는 그 직업 변호사입니다. 그 직장으로 찾아갔더니 마침 파리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날 밤 떠나려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처음에 잭은 케이트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케이트의 사랑보다도 영국에 있는 은행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후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 13년 동안 투자 전문 실력자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의 매일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했을 것이고 숱한 날들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그 케이트는 런던으로 떠나려고 하는 잭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이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요. 난 우리를 선택할래요. 마지막에도 잭이 파리로 떠나려고 하는 케이트를 공항에서 붙잡고서 꿈에서 보낸 그 몇 개월의 세월이 자기에게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저 비행기를 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았어요. 난 우리를 선택할래요. 비로소 두 사람은 혼자보다 같이 나보다 우리가 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잭과 비슷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잭처럼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중심은 정작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안다고 하십니다.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도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나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는 알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다로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모든 교회에 다 나옵니다. 또한 알다, 에이도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쥐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교회의 사정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심이 소망과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심을 봅니다. 주님의 아심을 깊이 인식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암, 전지성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 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망에 매일수록 이기심이 가득할수록 진리에서 벗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고 한들 그곳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숨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심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길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다시 쓴 말이 수고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즉 수고와 인내의 의미입니다.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인데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노동이나 격렬하게 힘을 소모시키는 노동을 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한여름 땋볕 아래에도 구슬땀을 흘려가며 망치질, 해머질을 하듯이 일했고 혹한의 한겨울 날씨에도 톱질, 대패질을 하며 일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허영의 시장과 같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향락과 미신의 현장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가치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견뎌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언제나 인내,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고를 다해야 하고 악한 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반대로 하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로 들어온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걸러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당시에 여러 지방으로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던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영지주의에 물든 사람을 뜻하거나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들도 거의 비슷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외에 사도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바나바가 그러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열두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후에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자격 요건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부터 공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을 증언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후에 변질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자칭 사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칭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환상으로만 보이는 가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셔서 뭐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영화 패밀리맨으로 하면 신앙의 월스트리트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잭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케이트를 놓아버렸듯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아쉬움은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2절과 3절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고서는 4절에서 갑자기 야단을 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여겨집니다. 마치 부모가 성적표를 가져온 자녀에게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밤샘을 했던 것도 내가 잘 안다. 학교에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PC방으로 술집으로 놀러가자고 해도 가지 않은 것도 잘 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성적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디서 성적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부고 뭐고 그냥 공장에 보내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책망할 것이 헬라어로는 전치사 카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를 대부분 I have against you. 너를 맞서는 것이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카타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against,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 맞서다의 뜻도 있지만 according to, 무엇무엇에 따라서라고 번역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떠난 것에 대해서 주님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도미치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인 신분을 박탈당해서 지하 토굴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열심을 내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게는 사절의 말씀이 내가 내 편에 서서 할 말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구나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어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3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있었고 그 후에 주님을 뜨겁게 다시 만났지만 다시 죄악의 길에 형편없이 살다가 그럼에도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각 절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주님의 은총과 우리의 결단을 제가 찬양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저는 초심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혼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도 없던 저를 부르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또한 모자라고 연약하고 형편없기까지 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 찬송과 참고 도서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티슈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또 주체 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덜 사용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초심을 되새기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또 청년 형제 자매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때에 주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주님 위해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며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격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신다면 우리 스스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충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명예에, 지위에, 쾌락에, 취미와 재능에, 세속적 가치관에, 허영의 시장에 빼앗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되찾아 오십시다.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나누실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영화 페리맨에서 잭과 케이트가 I choose me, 나는 나를 택할래요가 아니라 I choose us, 나는 우리를 택할래요 일대에 그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나만을 택하면 언제나 처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우리 나와 주님을 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생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님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았고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거나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그들보다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의 허영의 가치관과 로마의 박해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패밀리맨이 맨의 제기 21세기의 에베소 아니 에베소를 넘어 로마와 같은 뉴욕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랑을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 놓아도 되는 것은 놓지 않고 놓지 말아야 할 처음 사랑을 놓음으로 주님을 속상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엔 어떤 수고와 인내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옛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상을 발견하고 나를 고쳐 세우는 하나님의 격려와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을 섬길수록 더 귀한 신분인 것이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아직까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나누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선택하던 삶의 종지부를 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 우리 나와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